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엔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론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 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까 기대옵시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과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의 조끼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보다 더 위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1장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먼저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1번입니다. A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깊은 울음을 울어줄 줄 안다. 깊은 울음을 울어줄 줄 안다. 다윗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윗이 깊이 슬퍼할 것 같고 자기를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면 굉장히 쌤통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다윗은 함께 울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 예수님 은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시고 깊이 우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의 멸망을 보고 우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또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깊은 울음을 울어줄 줄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이 굉장히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울음은 약한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강한 사람의 것입니다. 예, 물론 자기 연민을 위한 울음은 자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B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세웠다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굴 속에서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죽이는 순간에 아내 미갈과의 관계도 끝이고 또 요나단과의 관계도 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 그 이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하면 존중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경멸당하는 것을 아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동하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을 꼭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아주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C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올바른 원칙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산다. 올바른 원칙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산다. 아말렉 군인이 사울 왕의 왕관과 그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은 그 아말렉 군인을 사적으로 대하지 않고 공적으로 대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핍박과 환난, 피난의 마침표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사적으로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감정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뒤를 이을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갑니다. 우리가 올바른 원칙이나 또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살면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것을 움켜쥘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신이 무너뜨린 원칙이나 또 지키지 못한 가치관 때문에 아주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원칙과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2번 시편 18편 1절 2절과 사무엘하 1장 26절을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을 우리 찬찬히 같이 암송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산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 또 사무엘하 1장 26절 천천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며 내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예, 다윗과 요나단은 참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우정은 그 고사성어에 나오는 관포지교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우정을 다요지교 또 거꾸로 요다지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2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다윗의 즉위인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예. A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본 즉 기도드린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두 가지를 여쭈었는데 첫 번째 가부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예, 이 1절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 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울이 죽은 후입니다. 사울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방 땅인 시글락에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아주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무엘상 27장을 살필 때 봤지만 다윗이 그때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서 행동했다가 블레셋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계속 여쭈었습니다. 시글락에서 가족들과 재산을 다 뺏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점점 회복되어 갔음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생각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지만 생각 자체가 기도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물었던 것은 어디로 가리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롯과 함께 지내다가 더 이상 함께 머물 수가 없어서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해서 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이 헤브론 마므레였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뒤에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또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군데군데 전체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 목초지를 그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48개 중에서 6개가 소위 도피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피성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또 헤브론은 그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뒤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그곳을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서 돌아보고 올 때에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 긴 그 막대를 끼우고 두 사람이 이렇게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 포도송이를 갖고 왔던 곳이 헤브론의 에스골 골짜기였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께 차례대로 묻고 하나님은 차례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한꺼번에 하나님 모든 것 다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응답받을 거 한꺼번에 다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서서히 인도하시고 서서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의 중요한 순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물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우리는 후회하거나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성령님께서 갈 길을 두 분이나 막고 빌립보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그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여자 종을 고쳐주고 죽도록 막고 예,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빌립보 감옥에서 실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마 직접 물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 사무엘상 30장에서처럼 그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아마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아서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번 다윗이 시글락을 떠날 때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물론 다윗의 가족 중에서는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우리 2절, 3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예, 다윗이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히노암은 이스라엘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 북부 갈릴리 지방과 그 중부 그 사마리아 지방을 경계선이 되는 그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 그곳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데 그 유다 지파의 한 성읍 중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그 여호수아서 15장 56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마 아히노암은 그곳 출신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이 아비가이 아히노암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우리가 2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온 지방의 부자 나발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헤브론과 마온, 그 나발의 목초지 양들이 있었던 곳은 갈멜인데 그 갈멜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이곳들은 다 그 인근 지역입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 히라 비극 중에 오이디푸스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오이디푸스가 신탁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 라이어스 자기의 생부인 줄 모르고 아버지 라이어스를 죽이고 그 어머니 이오카스테를 그 아내로 맞았는데 그 다른 나라의 왕을 자기 아내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나라를 접수했음을 뜻합니다. 다윗이 그 나발이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갈과 결혼했습니다. 나발은 마온 지방의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였고 염소가 1,000마리를 가졌습니다. 아마 그 지방의 굉장한 세력가였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접수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이 그 재산을 다 탈취 않고 아비가일과 결혼만 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굉장히 선한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으로 가서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을 제외하고 거의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을 갑자기 의료 선교사로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의료 선교사를 보내시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의사나 간호사 중에서 뽑아서 보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늘 하나님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10번 헤브론으로 간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우리 4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예, 유다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유다 사람들 중에는 아마 헤브론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을 것이고 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헤브론과 그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는 약 15년이 지난 때입니다. 다윗은 평생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세 번을 받습니다. 청소년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받고 지금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우리 후에 배우게 될 5장에 가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전체 12 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 다윗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스라엘 전체의 통치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신자반에서 배운 바와 같이 믿음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또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일터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우리를 거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디번 왕이 된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울 왕의 장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장례를 누가 치러 주었다고 했습니까? 우리 4절 하반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길랏 야베스는 사울의 베냐민 지파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사기의 그 후반부에 있는 19장부터 21장에 보면 그 레위인이 그 첩을 취하고 또 그 첩이 죽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처참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 첩은 12조각으로 나뉘어져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40만 명이 모여서 그 여인을 윤관한 그 베냐민 지파를 쳤습니다. 그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중에서 처녀 400명만 빼고 나머지를 다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의 나하스 왕이 길르앗을 침략을 해서 그 길르앗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다에서 3만 명이 모였고 나머지 11지파에서는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33만 명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의 왕권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은 사울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그 요즘 표현으로 선거로 말씀드리면 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 왕의 텃밭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지도자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2번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어떻게 그들을 격려했습니까? 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갑은 하나님의 복은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또 진리는 올바름을 향해 걷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에게 본질적인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번 다윗의 보답은 나도 선한 일로 너희에게 갚겠다라고 합니다. 나도 선한 일로 너희에게 갚겠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동시에 자신도 베풀겠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도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사람이 행하는 일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다윗은 립 서비스로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의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는 것은 사람, 즉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돌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그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리고 사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 성은 작기 때문에 2, 3천 명만 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이라고 얕보지 않고 3만 명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즉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전쟁은 사람의 몫입니다. 에펍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아브넬은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했습니까? 8절과 9절을 볼까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이 이스보셋은 역대상 8장 33절에 보면은 에스바알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입니다. 사울에게 사남 이녀가 있었는데 세 아들은 길보아산에서 죽음을 당하고 이제 남은 아들입니다. 아브넬은 자기 야망으로 이스보셋을 그 세웠습니다. 다음번에 살펴볼 사무엘하 3장 6절을 보면 이 아브넬이 그 점점 더 권세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그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사울의 고향은 그 기브아인데 왜 거기서 하지 않고 왜 마하나임에서 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하나임은 그 앞에 요단 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적군이 침략해 오면 막기가 쉽고요. 또 마하나임은 철광석이 있어서 그 무기를 제조하기에 유리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이 마하나임과 길랏 야베스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도움을 얻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집은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것은 몇 살 때며 얼마 동안 다스렸습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예, 40세의 왕위에 올라서 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유다 헤브론에서 그 7년 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보셋이 왕이 오르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보셋이 왕이 올랐을 때는 사울이 죽고 난 뒤에 한 5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아마 그 5년 동안은 특별히 왕이 오르지 않고 이제 왕족, 남은 왕족으로서 그 아브넬과 함께 다스리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등극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보셋이 40살에 그 왕이 되었는데 그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왕위에 오른 지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이스보셋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은 아버지 사울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신앙과는 먼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사울왕이 참 불행했던 것은 그의 인생이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좋지 않았다고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들도 예,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을 비롯한 함께 사는 사람들, 예,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H번, 다윗은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습니까? 11절 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예, 7년 6개월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결코 초조해하거나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초조하거나 무리하지 않습니다. 예, 초조해하거나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언제나 그 자신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데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40년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갔습니다. 네. 다윗은 주어진 환경을 잘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믿음이고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2절에서 32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결전, 전쟁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A번, 다윗의 군인들, 즉 신복과 이스보셋의 군인들은 기브온 목가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읽어볼까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예, 청년 즉 군인들에게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해서 이 겨루게 하자는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한글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겨루다는 장난하다 놀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에서 그 대표로 나와서 싸우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12명의 군인들이 나와서 서로 상대의 머리를 맞잡고 칼로 찌르기로 한 것입니다. 마치 그 서부 영화를 보면 그 총재비들이 누가 최고의 그 건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총구를 들고 예, 등을 서로 맞대고 몇 걸음 걸어서 쏘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최고의 장군으로서 또 최고위 상관으로서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상대의 생명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이나 또 나의 목적, 내 쾌락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그 목가에서 이들이 이런 짓을 벌였는데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그 북쪽으로 그 직선 거리로 한 8km 그 그냥 그 걸어서 가면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어서 그곳이 대표적인 산당입니다. 솔로몬 왕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B번 이스라엘과 유다 양 진영에서 12명씩 나와서 서로 먼저 찌르기를 해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예, 헬갓 핫수림. 그 헬갓 핫수림에 보면 성경에 작은 숫자 1이 있고 그 아래 보면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헬갓 핫수림이 날카로운 칼의 밭 또는 돌칼의 벌판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그 아직 그 철기 문명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그 철로 만든 창과 칼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때도 살펴봤었는데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그 사울과 요나단의 손에는 칼과 창이 있고 백성의 손에는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이나 왕자같이 최고위에 있는 사람은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우고 나머지는 돌이나 뭐 나무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12명씩이 아마 돌로 만든 칼을 가지고 서로 찔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이곳이 지금 기브온인데 그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 기브온에 그 태양이 머물러서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굉장히 신앙적인 고 역사적인 현장을 아브넬과 요압은 동족이 서로 칼질을 하는 비극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바르지 못한 장난, 예, 바르지 못한 노름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 뭐 이 두 쪽이 서로 싸웠지만 서로 한 동족입니다. 싸우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날에는 서로 적이 되었습니다. C번 스루야에게는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아사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8절 볼까요?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예, 그의 발이 들노루같이 빨랐다고 합니다. 그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고 애통했습니다. 그 내 영광이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 영광이 광채라는 뜻도 있지만 노루라는 노루 영양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사엘의 발이 들노루와 같이 빨랐다고 하는 것이 예, 그 영광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엘에게 굉장히 빠른 발은 자신에게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고대 전쟁에는 굉장히 유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됨을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습니다. 아사엘은 아브넬을 무모하게 끝까지 쫓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게 있는데요. 예, 그것은 예, 만용이고 분별력이 정말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던 것입니다. 이 아사엘의 모습은 마치 우리 역사에 나오는 그 신라와 백제가 싸울 때에 그 신라의 화랑이었던 관창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용기가 아니라 무모하게 자신을 과시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굉장히 큰 자랑거리는 그의 그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는데 그 머리카락이 예, 나귀 그 노새를 타고 가다가 예,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휘감기는 바람에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과신하는 부분 때문에 낭패를 당하곤 합니다. 예, 여름에 뭐 익사했다는 사고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합니다. 예, 뭐 그 뭐 강가에서 예,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디번 아브넬은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고 요압은 아브넬에게 당신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는 당신을 잡았을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어떻게 휴전을 선언했습니까? 우리 26절에 28절 한번 볼까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족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예, 나팔을 불어서 그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빨리 싸움을 중지하고 돌아가라고 명령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먼저 휴전을 제안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 숙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압은 아브넬에게 당신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내일 아침에까지 당신까지 잡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즉 휴전을 위해서 나팔은 내가 불지만 당신이 휴전을 먼저 제안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기의 잘남을 뽐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서로 전쟁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는 책임감입니다. 언제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 책임인 줄을 압니다. 아무리 자기 책임이 아니어도 자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실제로 자기 책임이어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책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잘못되는 것은 다 엄마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숙제 못한 것도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기가 지금 밥을 먹지 않는 것도 엄마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 지각한 것도 엄마가 깨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뭐 유치원 다닐 때 아니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2번 휴전한 유다군과 이스라엘 군은 각각의 수도로 돌아갔습니다. 양쪽 군사의 사상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예, 유다군은 군인 19명과 아사엘, 그러니까 20명이 죽었고요. 이스라엘 군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윗의 군대, 유다군이 19명과 아사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20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사엘을 따로 뺀 것은 예, 그의 죽음이 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는데 다윗의 군대보다 18배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그 기브온 그 연못에서 12명씩 나와서 서로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12명씩을 빼면 그 다윗의 군대는 8명이 죽은 거고요. 아사엘까지 그 이스라엘 군대는 348명이 죽은 겁니다. 아브네르 군대가 44배 많이 죽은 겁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요 바로 3장 1절이 사실 2장과 붙는 것이 더 적절한데 3장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앞에 이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욕망 성취와 장난으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지금 역사해 가고 계십니다. 큰 5번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십수년을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유다의 왕이 되고서도 7년 반 동안을 보내었습니다. 그 후에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를 함께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 도망 다닐 때, 특히 아둘람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깊이 배웠을 것입니다. 또 이 동굴로 저 동굴로 또 이 광야 저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 인생의 위기에서는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더 바르게 갈 수 있고 그 삶의 과정의 의미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게 되면 잘못 갈 가능성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는 인생에는 점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디지털로 임하지 않고 아날로그로 임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아날로그로 갑니다. 과정과정을 거쳐서 갑니다.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예, 성숙해지고 원숙해지게 됩니다. 나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 예, 요압과 아브넬은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지향적이지 않고 권력지향적입니다. 사울왕도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권력지향적으로 살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브넬과 요압 역시 사울왕과 같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습니다. 예, 바로 다음 장에서 아브넬은 요압에게 죽음을 당하고 요압은 솔로몬 왕 때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만용의 사람이 아니라 용기의 사람입니다. 만용의 사람이 아니라 용기의 사람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군인 12명씩 불러서 서로 찌르게 한 것은 만용을 부린 것입니다. 아사엘도 만용을 부리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 긴 세월을 기다리고 또 유다의 왕이 되어서도 7년 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용기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우리 교회 그 표어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니었습니까?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시편 27편 1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용과 용기의 차이점은 그 삶의 근거가 자기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입니다. 그 삶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면 아무리 용기를 내는 것 같아도 그것은 만용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하나님이 되면 그것은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갑은 다윗의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 여쭈었고 또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라를 다스린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의 삶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고 가장 신앙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번 반면에 요압과 아브넬의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은 하나님을 등진 것이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삶에는 자신들의 권력을 향한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려는 욕망만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다 비슷하게 삽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밤에 잠자고 하루 세 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삶은 그러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지고 어떤 사람의 삶은 그런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다음 해나 몇 년 후에 왕위에 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사울 왕을 피해 십수년 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사울 왕이 패전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곧바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쥐고 자기 마음대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려고 하지 않고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글락에서 유다로 올라갈 때에도 운전대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와 믿음 생활에서도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사람의 생명을 우리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이 만용의 생활이 아니라 용기냄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사회와 온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며 세상을 인도해 가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있는 곳이 진리와 생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만용의 사람이 아니라 용기의 삶을 살아감으로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이 가장 신앙적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